아버지 하나님, 새해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해 새날을 맞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우리의 시간이 3시간 새날됨을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이으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는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인생이 2016년 1월 1일을, 1월 2일을, 1월 3일을 맞는다고 해서 새해 새날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1월 1일이나 2015년 12월 31일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제는 묵은 날로 지나가 버릴 뿐이요 오늘은 마치 새날이 되는 듯 여겨서 어제는 묵은 날 지나간 날이요 새날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1월 1일, 1월 2일만 그리고 내일만 새날이 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는 듯 묵은 날로 귀결되는 듯 보이지만 흘러갈 뿐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흘러간 날들은 오늘 내 삶의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살아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나간 어제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일이란 오늘을 올려놓는 쟁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새해 새날은 달력만 넘기면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주어진 매일을 그러니까 오늘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날이 새해, 새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혼자 다짐을 한들 새해, 새해 첫 해를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들 그에게 새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오늘,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의 결과임을 내일은 오늘의 결론임을 깨달아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가꾸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새날, 새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날, 새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단지 한 번으로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에 그날 밤에 제 베트남 선교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교회 교인이 2,000명인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2,500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500명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도 그런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녔던 1월 1일날 사임한 울산교회에 제가 출석부를 한번 뒤져보니까 1월 1일 새해 첫 주에 교인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걸 사람들이 그 중에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엎드림은 그날 한날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렸고 12달 내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림이 끊이지 않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았고 그에 반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 말씀을 쫓는 것 같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 엎드림이 단회적으로 끝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는 우리가 되자라고 신년 첫 예배 때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았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창세기 12장을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시편 23편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밝혀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지금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하나 몇 가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단언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일시키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인간과 교제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제가 7살짜리 첫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제가 아버지 효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당장 나가서 돈 벌어서 어디 가서 몇만 원이라도 벌어서 저한테 주면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지금 제 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합니다. 제 아들을 일시키려고 저는 제 아들을 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마음을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적을 거라고 한 번씩 착각하시진 혹시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에 있는 이 모성애나 부성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마음을 부어주신 그분은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인간을 향한 마음이 더 아련하실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지 일시키려고 우리에게 교회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의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그냥 한 방편으로 둡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르죠? 대개 사람들이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 신분, 영역, 그리고 자기 인생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사람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이유이니까, 그죠? 그런데 물론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건 이를 지으신 그분 손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이익이나 이 모든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훨씬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고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맺지 않고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성공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 또 우리가 마땅히 교제하며 살아야 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간쯤에서 퀴즈를 하나 낼까요? 세계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23편을 강의하기 전이니까 퀴즈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께서 가르치신 주 기도문입니다. 아마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다 못 외우실지라도 주기도문은 대부분 다 외우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시편 23편은 모든 사람이 즐겁게 노래하고 외우는 시 중에 한 편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글을 깨우치기 전에도 이 시편 23편을 외우게 하는 부모들이 많죠. 그리고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닥쳐올 하나님과의 만남 이전에 시편 23편을 외울 때에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유명한 시편 23편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고 해석하는 하나님 사이에는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을 먼저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격차를 조금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공부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시편은 여러분 문학이죠. 문학의 양상을 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다루듯이 문학을 공부하듯이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마치 구약을 영화에 비교하면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 39권의 성경을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서는 그 영화의 영상으로 대체가 됩니다. 화면이 쭉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화면만 흘러가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뭐가 나와야 되죠? 자막이 나와야 됩니다. 주인공의 대사가 외국어이면 한국말로 번역을 일단 더 해줘야 되니까 더 정확하게 그 자막이 흘러나오는데 그 자막이 선지서가 그 자막의 역할을 합니다. 선지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인물들의 인물됨까지 철저하게 해석을 해서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 자막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선지서였다면 그러면 영화의 마지막 한 가지 남은 테마가 뭡니까? 음향. 음향이 없으면 말도 안 들릴 뿐더러 그 분위기나 배경 정황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시가서는 그 음악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축적인 언어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축적인 언어에 담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우리도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시편 23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은 주인과 손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6절은 이 시의 결론부인데 주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목자와 양의 관계 부분에서 1번 1절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릅니다. 목자로요. 여러분 누군가를 무엇으로 부른다는 것은요 먼저 내 존재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요 저는 그분 앞에 배우는 사람으로서 제자임을 먼저 규정할 때에만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무나 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누가 축구를 웬만큼 잘해서는 제가 그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그분보다 부족함을 느낄 때 제가 그에게 배우려고 하니까 제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그분을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면에서 누군가를 무엇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누군가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부르기 전 나에 대한 바른 규정이 있을 때에만 그분을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신학을 배우는 신대원에서도 이 과정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신대원을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신론을 먼저 배우기 전에 인간론을 먼저 배웁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왜 필요하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인식 그 인식을 먼저 가지기 전에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인식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를 말로 인식했다면 여호와는 마부가 되죠. 자기를 뭐 사냥개 그러면 사냥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건 다윗이 자기를 뭘로 인식했다고요? 한 마리의 양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양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양이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셨으면. 첫 번째 특징은요. 지독한 근실을 가지고 있대요. 생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의 시력을 가지고는 길을 못 찾는데요. 무리에서 한 30m만 떨어지면 무리를 다시 찾아가지 못하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력이 안 좋으니까 풀밭 못 찾아가겠죠. 풀밭만 못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무리도 못 찾아가고 집도 못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벽인지 집인지 모르고 가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비공격적인 짐승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와닿으십니까? 지독한 근심, 자기 길을 못 찾고요.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요. 공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짐승들이 자기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양은 철저하게 비공격적이에요. 양머리에 뿔 달린 거 보셨죠? 그 뿔이 되게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공격형이기보다는 장식품이죠. 그리고 뭐 토픽 들어보셨겠지만 양 뿔에 맞춰서 누가 죽었다 부상 입었다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양은 철저하게 비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더 웃긴 건 보통 누군가 자기를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인다는 걸 동물들이 직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어떤 동물들은 자기 제스처를 취하는데 양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쭉 끌려갑니다. 근데 죽는다는 건 직감적으로 안답니다. 끌고 가서 양을 죽일 때 보통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몽골 다녀오신 분들은 양 잡는 거 혹시 직접 보셨죠? 뒤집어 놓고 양 발을 하늘로 네 발을 딱 펼쳐 놓고요. 거기 숨구멍에다 손을 넣어서 숨구멍을 끊거나 칼로 그걸 그을 때까지 양은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비공격적입니다. 그런데 양이 길도 못 찾고 먹이도 못 찾고 자기 생명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 그럼 뭡니까?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요, 나는 당신 앞에서 양입니다 하는 말이 되고요, 한 번 더 풀이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고비 그겁니다. 저는 제 인생의 길을 스스로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만 하는 고백입니까? 지금 밖에 나가시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길을 스스로 잘 찾아가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길을 바르게 잘 찾아가고 있다면 교도소가 저렇게 넘쳐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가 증축한다는 소문은 들었지 교도소가 텅텅 비어간다는 소문 들은 적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교도소 안에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 보았을 때 양심에 찔림 없이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죽음 직전에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참 못할 짓을 했어. 아니 사람들이 왜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본 적도 있지만 한 번도 돈 더 못 벌어서 후회한다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 일이 못해서 후회한다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대부분 후회하는 건 그 사람 가슴에 못 받고 사과하지 못했고 못 풀어서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빠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고백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 제 먹을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사람이 밖에 나와서 농가밭에서 남자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태양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회사를 이 땅의 문화를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라고 했는데 부자를 그날 밤에 데리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는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내 생명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일 아침을 또 맞이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여러분 이건 크리스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죽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가 숨을 거두었다라고 표현하죠. 자기가 스스로 거두었다는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숨이 거두어졌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의 날숨과 그의 호흡이 끝을 맺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인식하니까 여호와를 무엇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목자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게 일 막 열심히 잘 하시다가 브레이크가 탁 걸려서 감기라도 걸려서 맞죠? 고열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탁 맞아해서 인생의 장애물이 탁 만났을 때 드디어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목자 삼는 바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하는 걸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탕자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지금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내가 내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지금쯤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내 아버지를 떠나서 굶어 죽는구나.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바르게 인식할 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종이 되더라도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때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함과 동시에 그의 몸은 비록 돼지를 먹이는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바르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돈 좀 있고 그죠? 나를 내일을 보장해줄 직위가 있고 내게 든든한 무엇인가가 있는데 하나님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내일을 보장해줄 것 같은 이 돈과 지위나 여러가지 배경들이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조명되지 않습니까? 나는 양이요 하나님은 목자시다 이 말은 여기 시편 23편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에서 34장 11절 11절에도 여호와는 목자시요 우리는 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약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 인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구약이 계속해서 그걸 드러내었고 신약으로 넘어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신약은 여러분 예수님이 대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아예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히브리서에도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주십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 양으로 나를 인식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던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이것이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다윗의 직업과도 관련이 있죠. 자, 근데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1절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 외우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거의 1절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2절부터 잘 안 외워지지 않습니까? 3절 가면 희미해지고 4절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결여되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1절의 핵심이고 23장의 3편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목자라는 이 히브리 말이 돌본다, 보호한다, 먹인다, 기뻐한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그죠? 먹여줍니다. 보살펴주고 양을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보는 한 양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데 목자라는 것에 대한 다윗의 인식이 탁월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전직이 베들레헴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찾지도 못하고 그 먹이를 구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양들에게 목자로서 사랑을 베풀어줄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만큼 경험을 베풀어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그 앞에 나와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을 때 다윗이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했죠. 그랬다면 사울이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무슨 말이죠?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라면 양을 보살피고 먹이는 데에는 최선을 다하는 건 또다른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인간 다윗처럼 그 미천한 목자도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을 목자 삼았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는가 라는 고백, 지금 이 1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미 복선을 깔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1절을 외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 1절의 주어가 누구죠? 내가입니까? 아니요, 이게 개역성경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처음에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에는 이게 탁월하게 번역을 잘한 거예요. 내게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는 내게라고다. 이 뉘앙스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와닿으세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외우는 이유는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 욕구를 채우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다. 1절이 말하고자 하는 본 뜻은 그 말이 아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지금 여호와 하나님 하면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가 있어야 되죠. 여호와가 뭡니까? 엘로힘, 여호와 설명했죠.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맹세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약속해보셨죠? 맹세해보셨죠? 언제 하셨죠? 약속이나 맹세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아쉽거나 뭔가 부탁을 할 때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했다고요? 큰 자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뭘요? 말씀 안에 있는 한 내가 너의 삶을 반드시 책임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관계하자 나를 사랑해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구걸하시듯이 이야기하셨다라는 표현까지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하면 우리에게 와닿는 정서로 이 단어 자체가 이해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인해 인간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원래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것들이 있으면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되게 안 와닿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젯밤에 제가 셋째 아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딱 서 있는데 배가 제 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노? 이러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만 좀 먹으라고. 셋째 아들은 먹는 거를 보면 다시 레이더가 가동을 해서 밥을 두 번 이상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계속해서 먹이는 건 이 아이에게 좋은 겁니까? 해로운 겁니까? 해로운 거거든요. 그쳐야 되거든요.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는 아직 칼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제가 스틸커터를 이렇게 한 번씩 뭘 자르는 걸 보면 항상 저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에게 그걸 주면요, 이 아이는 그걸 얼굴에다 그을 수도 있고요, 다리에다가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절대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때를 쓰고 난리를 내죠. 저는 이 아이들에게 그 인생에게 때에 걸맞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인 저도 이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인생을 채워 나갑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한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이나 만족이나 필요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는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초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풀밭 1번이죠. 먹는 것 상징하잖아요. 그죠? 2번 누이는 것. 잠자리 해결됐죠. 3번 쉴만한 쉬는 거 해결됐죠. 그죠? 4번 물가는 마시는 것. 그죠? 예, 순서를 거꾸로 했네요. 물가 3번, 쉴만한 4번. 그러니까 먹는 것, 잠자는 것, 마시는 것, 쉬는 것. 인간의 전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외적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기 물가는 히브리 말로 복수입니다. 물가들이라고 원문은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샘이 마르면 저 샘으로, 이 강이 마르면 저 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내가 마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 단어를 하나씩 떼면요, 전체적인 뉘앙스를 알아듣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단어의 뜻은 그런데 이걸 2절 전체를 붙여놓으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건요, 단순히 양들의 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만족하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게끔 부르신 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얘기할 때 청교도주의가 맞다, 혹은 보수주의가 더 맞다, 하나님 앞에 금욕하는 금욕주의가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죠? 우리 집에서 형식과 격식만을 갖춘 채 무릎 꿇고 하종일 앉아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우리로 즐기라고, 우리로 행복하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주신 십계명에서 364가지를 더 발전시켜서 미시나나 토라 같은 구절과 계명을 만들어 서로와 서로의 인생을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는 전혀 다른 법을 서로에게 대고 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목자가 양들 만족하게 하고 자유롭게 쉬며 즐기게 그들을 만족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절이 이 고백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놓이시면 그가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 느껴지십니까? 그가 인도하신다 이 말의 행간의 숨은 뜻은 뭡니까? 내가 따라가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안 따라가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다는 것은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따라간다는 것이 선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최상의 조건이요, 최상의 초장이요, 최상의 실만한 물가임을 믿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좀 드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침 일부 예배 때는 몇 분이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푸른 초장,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으셔야 하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계신 상황이 푸른 초장임을 실만한 물가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비록 괴로운 상황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2016년 1월 3일을 살아가는 내게는 지금이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내 형편이 지금 내 처지가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임을 믿지 못한다면 뭘 못 믿는 겁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 아닙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왜 그분이 내게 적합한 것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모르지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목자 되신 그분을 향한 믿음은 지금이 바로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목자 삼는 것입니다. 중간 행간을 두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좀 고민이 되셔야 되는데 그죠? 각자마다 맞죠? 문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제가 지금 그죠 1월 1일 날 울산교회 사임 인사를 했거든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앞에 나가서 짧았지만 사임 인사를 하면서 지난 제가 청년부 시절부터 울산교회를 다녔으니까 13년여의 긴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울산교회 교육자로 시작한 지난 9년의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제게는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제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이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설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는 순간순간마다 대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로 내가 섰던 그곳이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였다는 것을 내가 믿었는가 라는 질문이 다시 들더라고요. 제가 울산교회 부임했을 때가 전도사 첫 해였는데 그때 제가 장애 부서의 백합부의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총무와 운전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맡았던 사람이었다가 제가 갑자기 신대원을 가는 바람에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목사님 저를 추천하셔서 교회에서 저를 컨택해서 제가 그곳에 교육자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 오래 하셨다 보니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총무나 허드렛 일을 하는 교사였다가 청년이 결혼도 안 한 청년이 갑자기 그 부서의 부장, 그러니까 교육의 장으로 왔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모였던 교사회를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교사회로 한 30여 분이 모이셨는데 오늘 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울산교회가 무슨 생각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목사를 보내야지 왜 전도사를 보냈냐고. 그 자리에 하마터면 또 제가 있었거든요. 계속 있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하기도 껄끄러웠겠지만 인사가 별로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처음에 많이 계셨거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제가 훗날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건 아주 예쁜 이야기만 하나 드린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이야기하려 치면 얼마나 스토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나오기 전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믿고 신뢰했던 분께서 늘 일을 일관되게 처리하셨는데 그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관되게 처리해 주실 줄 믿고 제가 부탁드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유독 저에게만 일들을 일관되게 처리하시지 않고 다르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질문도 제게 많이 했고 또 심지어 제 아내조차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이 되지? 이건 아니지 않냐고.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이었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잘 묵상하고 살았거든요. 아니 성령께서 늘 떠올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일 처리하신 것 때문에 제가 받은 것들은 있지만 제가 그때에도 집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걸 믿어야 하지 않겠냐고. 당연히 저는 지금도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서 그분의 지혜로 이끌어 가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올 한 해 그분을 믿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떤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떤 처지에 놓이게 하시든 간에 그것은 그분이 허락하시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우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 한 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반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과 바르게 관계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2016년 한 해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이요 그분께서 인도하셨던 실만한 물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의가 교회 교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짧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주어지지 아니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